오늘은 주님이 지나가신 자리라는 제목으로 또 짧게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는 수많은 자리들을 보면 꼭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시면 이렇게 맛있게 케이크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하면 이렇게 꼭 뭐 남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면 그 다음 뭐 매니저나 종업원들이 오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닦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머물렀던 그곳에는 항상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성경 속의 많은 그 상황들과 자리들 가운데 특별히 한 여인의 인생을 지나가시면서 강력한 또 변화를 남기신 그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지나가신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은 주로 예배를 주제로 하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23절, 24절 다 아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또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묵상하며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한 여인에 대한 삶이 또 어떻게 치유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이후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큰 변화를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지나가신 자리, 주님이 들리셨던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뒀던 상처와 수치가 비록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치유와 해갈로 연결해 주셨고 마침내 그 여인은 이후에 자유함과 기쁨을 회복하고 얻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벅찬 그 감동으로 밀려나와서 여태껏 자신의 전부이자 유일한 의지했던 물동이를 내려놓는 그러한 일까지 그것을 버려두고 그 대신에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그녀가 걸어왔던 물길일 때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도 이 여인과 같은 상처가 치유되며 또 수치가 걷어지고 온전한 기쁨과 자유함이 회복되어지고 또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귀한 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 길을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 길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을 보면 매우 독특한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읽었던 말씀인데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서야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많은 설교들에서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는 길은 사실은 여러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가장 빨랐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길을 절대 밟고 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아수르 침공으로 인해서 이미 그 사마리아 땅은 혈통이 섞여버린 어떻게 보면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혼혈민족으로 구성된 그 땅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러한 어쩌면 마음과 생각에서는 실제로 그 땅은 존재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에서는 지워진, 없어진 땅처럼 여겨졌던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 그 3일이면 갈 수 있었던 땅을 일부러 유대인들은 요단강 동쪽을 삥 둘러서 그렇게 가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없는 땅 취급받던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통과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이 결정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그 헬라어를 좀 살펴보면 데이라고 하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필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필연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조차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그것을 담은 것이 오늘이 설명된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이라고 쓰여진 부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신 것은 지리적인 가까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신적인 필연성,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땅을 밟으신 것입니다. 그 땅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인 세상들의 시선, 그 기준을 넘어서 세상의 편견과 상식을 깨뜨리시고 발길을 친히 돌리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물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굳이 저렇게 가실까? 왜 사서 고생을 하실까? 아, 저런 시선들이 있을 텐데 괜찮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걱정들을 그때 유대인들도 똑같이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반적인 시선들, 유대인들의 시선들보다는 아무도 찾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없는 땅처럼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수가성의 여인, 타는 목마름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수치와 어려움들,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야만 했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높으신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효율성과 상식들을 깨뜨리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또 주목받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우리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 때문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계획, 하나님의 뜻, 그 때문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필연, 하나님의 계획을 꺾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꺾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로소 상처가 드러날 때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성에 들어와서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때 시간은 성경에서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은 이제 정오를 가리키는 시간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중동에 아주 뜨겁게 내리쬐는 그 아무도 그 시간에는 나오지 않는 물가에 가장 뜨겁고 어쩌면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더울 그 시간에 물을 길르러 오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모든 과거를 아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따가웠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대화를 거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는 평범하게 이제 물을 달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읽어보면 뒤에 구절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면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인은 이제 긴장하면서 날카롭게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죠. 9절에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땅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또 여자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냐라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오히려 되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이런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관심을 계속해서 육적인 물에서 오가고 있었던 이 대화를 영적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주제를 전환시키십니다. 여인은 이것에 솔깃하여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여자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여인의 가장 민감하고도 아픈 부분을 찌르고 건드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목말라서 이제 물 달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의 끝이 어떻게 난 거죠? 남편을 불러오라는 얘기로 끝이 난 것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남편이라는 이 단어는 이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에게는 아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평생 숨기며 살고 싶었던, 꺼내고 싶지 않았던 그 단어였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자기 스스로도 수치스러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12시 그 정오에 울길러 나오게 만들 만큼 이 여인에게는 그것은 큰 상처요 아픔의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또 급히 방어벽을 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듯이 또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아픈 진실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드러내십니다. 17절, 18절인데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왜 이렇게도 잔인할 정도로 이 여자의 치부를 계속해서 드러내셨을까요? 여인을 망신 주고 싶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닌 것 다 아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목마름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민감하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그 진짜 상처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의 목마름, 육신의 돈, 육신의 어떤 물, 돈, 성공, 그 다음 사람의 인정,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발버둥 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 다섯은 세상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이 여인의 삶이 채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수치스러워지고 더 피폐해진 것이 지금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현실인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영혼의 목마름이었고 그 목마름의 이면에는 깊은 거절감과 수치심, 죄책감이라고 하는 상처가 이제는 골마 터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어디 가야 되죠? 너무 쉬운 질문이죠. 병원에 가야죠. 그 의사를 만나서 상처를 숨겨야 됩니까? 상처를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요 한 달 전에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게 허리가 처음 아팠습니다. 근데 이게 괜히 왠지 모를 벌써 허리가 아프다니. 이런 뭐라 그럴까요? 쓸데없는 객기 그런 게 생기면서 병원에 가기 싫은 거예요. 지금 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네. 근데 가서 의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뭐 주사 치료도 받고 어떻게 어쨌든 물리 치료도 받고 했습니다. 그 지금은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이 설교를 쓰면서 그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병을 낫고 싶으면 의사에게 찾아가고 환부를 보여줘야 우리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진단도 못 받고 결국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기억들, 또 숨기고 싶은 죄, 남들에게 말 못하는 상처를 건드리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고 내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좀 주님께서 근원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해주시려고 한다는 그 사랑의 터치, 그 사랑의 순간임을 우리는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아픔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비로소 십자가의 보혈이 그 상처 가운데 덮이고 진짜 우리 영적인 목마름의 해갈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면서 제가 많이 선곡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이곳에서라는 곡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 찬양에서 너무 좋아하는 가사 부분을 이렇게 늘 이야기하면 주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붙드셨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를 붙드시는데 언제 붙드시는가 하면 주님 앞에 나올 때 붙든다고 우리는 많이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노래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우리를 세워줘. 그 계획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뭘 위해입니까? 우리를 위해라고 그 가사에는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살보다 밝게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오퍼링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앞에서만 비친다면 그림자는 뒤에 생기겠죠. 우리 뒤에서 비친다면 그림자는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만 비친다면. 우리 왼쪽에 비친다면 오른쪽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오른쪽에 비치면 왼쪽에 그림자가 생기고.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그런 한쪽에서만 우리를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은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비추는 그러한 영광의 빛인 줄 믿습니다. 어둠이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빛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찾아오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작은 상처,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지만 그것이 그 빛 앞에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의 어두움들은 없어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상처와 수치심을 가지고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비추는 그 빛이 주님인 줄 믿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 요 세 번째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아멘. 자신의 모든 과거와 상처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의 삶에는 정말로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큰 변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의 28절인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여자가 무엇을 버렸습니까?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이 물동이는 여러분 어떤 물동이입니까? 사람들의 그 아프고 따가운 시선과 또 정오의 뜨거운 햇빛을 견뎌내면서 오직 이 여인은 살아남기 위해 그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생명줄처럼 매일매일 붙들고 지내며 살아왔던 그 어쩌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전부. 어쩌면 유일하게 그 여인을 보호해주고 지탱해주던 그러한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물동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더 이상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자 그녀에게 그렇게 소중했던 물동이가 이제는 그냥 물동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녀의 영혼이 완전히 채워지고 만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또 저와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인생 순위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움켜쥐고 있던 세상의 물동이가 얼마나 부질없던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렇게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기가 그토록 무서워하고 피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녀의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길르러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정죄감과 수치감에 눌려서 고개도 들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와서 보라.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하지만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이제는 내가 그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것에 대한 감격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진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걸 도저히 나 혼자만은 누릴 수가 없어서 내가 가지고 왔던 물덩이를 이제는 내버려 두고 세상 속으로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본문 후반부에 보면 여인의 외침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한 아멘. 손가락질을 받았던 한 여인의 삶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지나가시자 삶의 변화는 물론이고 그 여인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녀가 있었던 사마리아 땅이 주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치유와 선교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님께 내었을 때, 그렇게 참 목마름이 해갈이 되었을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해 주셨고 우리를 또 모아주셨으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 주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알 수 없는 우리 개인의 그런 마음들의 고통들, 마음의 고통들, 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상처,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이 여인과 같지 않다고 자유할 수 있습니까? 저부터가 그렇지 못합니다. 저의 삶도 이 여인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이제는 드러나서 주님의 만지심으로 오직 그분의 은혜로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영혼의 그러한 갈급한 목마름들이 해갈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너무나 축복합니다. 아직 말 못하겠어. 아직이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친히 지나가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물동이를 잡고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태껏 나에게 가장 소중했고 나를 증명했던, 이것으로 나를 증명했던 그런 물동이, 그런 것들을 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곳, 가정, 직장, 학업, 그러한 마음들이 들었던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으로 우리는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가서 이 여인처럼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라고 우리는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상처와 그런 수치의 눈물이 남지 않습니다. 오직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생명의 복음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 자리에는 남을 줄 믿습니다. 남은 이 한 주간과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그리고 이제 시작된 또 우리의 여름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밟는 모든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또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